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열린 주요 20개국 G20 화상정상회의에서 아프간에서의 대테러전 공조와 인도주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이번 회의는 대테러전 공조 노력과 국제인도주의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건설적인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또 미국은 아프간 상황에 대처하고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적, 인도주의적,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는데 계속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아프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역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키 대변인은 미국은 이미 단일 국가로서는 가장 큰 기여국이라며 올해 들어서만 3억 3천만 달러를 지원한 점을 거론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계속해서 아프간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은 핵심적인 지원을 조달하기 위해 다른 기여국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아프간의 정세를 폭풍으로 묘사하며 당장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전 세계가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기 이전 아프간 정부는 지출의 75%를 국제적 지원에 의존했지만 현재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지원을 중단하고 아프간의 자산을 동결한 상태입니다.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들에게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 육로를 다음 달 재개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복수의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멕시코 간 육로 이동은 필수적인 여행자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통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에 따라 다음 달 초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에 한해 육로로 국경을 건너는 미국 입국이 허용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또 내년 1월 중순부터는 그동안 육로 입국을 허용해온 트럭 운전자 등 필수 여행자들도 백신을 완전히 접종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이번 방침은 지난달 미국 정부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 대한 항공 여행 제한 완화를 다음 달에 적용하기로 한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AP통신에 항공과 육로 여행 통제 완화 방침이 다음 달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 전력난 심화로 물가 상승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간장 제품 제동사가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오늘 포샨 하이티엔 조미료 식품사가 자사 제품을 이달 말까지 최대 7% 올리기로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서 벗어나려는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오는 25일부터 자사의 간장, 굴소스 등 제품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BBC는 최근 중국의 전력 가격 상승과 석탄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중국 내 물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최대 석탄 생산지인 산지성의 홍수로 탄광들이 일시 폐쇄되면서 중국의 전력난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석탄 가격은 4일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바 정부가 어제 반정부 시위를 추진하는 시민단체들의 집회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다음 달 15일 정부의 폭력을 규탄하고 변화를 호소할 목적으로 쿠바 내 15개 주 가운데 6곳에서 집회를 추진 중이었습니다. 이 집회는 지난 7월 11일 쿠바 내 50개 도시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반정부 시위의 후속 성격입니다. 이와 관련해 쿠바 정부는 성명을 내고 집회 주도자와 대표들 일부는 미국 정부가 자금을 후원하는 체제 전복 목적의 단체들과 연계돼 있다며 승인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쿠바 정부는 또 시위가 쿠바의 정치 체제를 바꾸기 위한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발효한 새 헌법에서 현재의 사회주의 체제가 불가역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며 이 같은 시위는 불법적일 뿐 아니라 도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집회와 시위의 권리 보장을 골자로 한 새 헌법 56조를 근거로 들며 반박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정입니다.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이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근거가 없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미 국무부가 거듭 강조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워싱턴을 방문한 서훈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국제기구와 구호단체들의 다양한 지원 물품들이 북한 반입을 위해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북 북부와 함경 북부 낮 동안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5도, 낮 최고 8도에서 24도. 바다의 물결 동해 0.5에서 1m, 서해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이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근거가 없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의 목표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2일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이 우리의 만남 제안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한반도 시간으로 11일 국방발전전람회 기념연설에서 미국이 최근 들어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다면서 이는 미국과 우리의 동맹, 우리의 해외 주둔 군대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평화와 안보 그리고 세계 비확산 체제에 위험이 된다며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도발 혹은 무력 사용을 방지하며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에 도달하는 것을 제한하고 무엇보다도 미국과 동맹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중요한 관심이 있다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 발언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확실히 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의 조율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We continue to support the Biden administration's approach to a measured diplomatic.
커비 대변인은 이 같은 노력은 한반도 전체뿐 아니라 영내의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계속해서 이 같은 외교적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과의 동맹이 철통 같도록 또 강력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확실히 할 것이고 한국 동맹도 마찬가지로 필요에 따라 자신들을 방어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영내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것은 언제나 초점이었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미국이 주적이 아니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전략 무기를 전시해 놓은 상태에서 나온 발언을 화해 제스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또한 미국 대사관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12일 D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에서 북한의 주적은 미국이 아니라고 말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토콜라 부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전체 연설의 문맥에서 이해해야 한다면서 김 위원장은 북한이 현대식 무기를 갖춰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의 새로운 첨단 무기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며 한국과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 문제라고 한 것은 전반적으로 새로운 무기를 선보이면서 나온 전체 발언 내용의 일부로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예전보다는 미국에 대해 조금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얼마나 의미 있게 봐야 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know how much
대화를 향한 아주 작은 진전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재 완화라는 큰 문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정권이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제재 완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다른 첨단 탄도미사일을 전시해놓은 앞에서 연설을 한 것이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북한 입장에서는 대화 시작을 위해 원하는 조건이 분명히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은 대화를 위한 기본 원칙을 세우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칙은 북한의 억지력을 보장하는 핵무기가 전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매닌 전 국무부 선임 자문관은 북한 정권이 꽤 정교한 작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내적으로는 군사력이 강하다는 것을 내보이면서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위협을 드러내지만 분위기가 다소 다르다는 겁니다. 외부의 세력을 단순히 규탄하는 게 아니라 비난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 대화하겠다는 입장이기에 공이 북한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생각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거꾸로 북한의 조건에 맞춰 대화하기 위해 미국이 양보할 것을 압박하는 설정을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매닝 전 선임 자문관은 김 위원장이 주적은 전쟁이라고 말한 건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후 미국과 군축 협상을 벌이기 위한 장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장기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과 같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정상국가로 대우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 정권의 어조는 전략적, 전술적 목표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목표는 거의 변하지 않고 고정돼 있지만 전술은 바뀔 수 있으며 그 전술이 바뀔 때마다 목표와 목적을 추구하는 언어도 같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의 핵심 목표인 제재 해제는 여전하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더 다급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이 먼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전술적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2일 워싱턴을 방문한 서훈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에밀리 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두 사람이 역내 최근 안보 상황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북한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북한이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삼가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혼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북아와 더 광범위한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미한 동맹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이후 미한 관계를 확장하기 위해 취해진 중요한 조치를 인정하고 첨단 기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5G,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국제보건 등 핵심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북한의 핵무력 증강 활동을 주권국의 당연한 자위적 활동으로 연이어 강조하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을 핵군축 협상으로 몰고 가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1일 국방발전전람회 기념연설에서 강력한 군사력 보유 노력은 평화적인 환경에서든 대결적 상황에서든 주권국가가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당위적인 자위적 의무적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을 둘러싸고 조성된 군사적 위험성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를 계기로 한반도의 봄이 조성되고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던 3년 전과 또 다르다며 우선 강해지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철천지 원수라며 적대했던 미국과 대적관계를 선언했던 한국에 대해 자신들의 주적이 아니라고 유화적인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 위원장이 이번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무력 증강 활동이 미국이나 한국과의 관계 개선 여부와는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북핵 협상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그동안 핵무기 개발 명분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과 같은 미국의 위협을 꼽았는데 김 위원장이 이번 발언은 자신들의 무력 증강 활동이 대미 관계와는 별개 사안임을 시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박사는 김 위원장이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이 단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주권국가로서의 일반적이고 당연한 자위권 차원의 활동이라는 이전과는 결이 다른 논리를 내세운 셈이라며 이는 향후 북핵 협상의 구도를 핵군축 협상으로 가져가려는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북한이 쐐기 박듯이 자신의 전략무기, 전술무기 개발 프로세스를 완수를 하고 그 완수된 것을 사실상 불가역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 것.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하는 방식. 그리고 핵군축 협상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한국과는 일정한 재래식 무기의 군축이나 훈련과 관련된 서로의 어떤 통보라든가 이런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운영적 군비 통제 정도를 유지하면서 그냥 공존하는 것.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의 지난달 말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과 이번 국방발전 전람회 연설을 종합해보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공세적 태도가 한층 강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핵실험을 세 차례 감행하면서 핵 보유를 향해 질주했고 2019년 4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과 함께 비핵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미국 측에 요구했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들어 대화 제기의 전제 조건으로 격을 떨어뜨린 태도도 비핵화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관측입니다. 박 교수는 김 위원장의 이번 연설은 한국을 포함해 북한을 둘러싼 지역 내 군비 경쟁 현상을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끌어들이면서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압박 메시지라고 풀이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북한한테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데 북한은 한미동맹을 이미 위협이라고 생각해서 핵을 개발한 거 아닙니까? 핵보다 더 강한 억제력이 있을 수는 없죠. 다만 군비 경쟁 프레임을 갖다 쓰기 시작한 거죠. 특히 인도태평양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이번 기회에 자신들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도 군비 경쟁 프레임에 넣고 정당화하겠다라는 게 아주 명확하게 저는 읽히는데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원한 뒤에도 한국을 줄기차게 압박하고 있는 자신들의 자위적 활동에 대한 이중기준 철폐 요구는 핵 보유국을 인정받기 위한 진화된 논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비록 미국과 한국에 대해 주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연설의 전체 맥락을 보면 이는 관계 개선을 위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자신들의 핵 보유국 지위를 붙이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관계 개선의 여지는 남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논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양보를 해야 될 대상은 미국이고 미국의 선제적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협상 구도라든가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봐요.
김 위원장이 이번 연설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중기준 철회 압박의 강도를 한층 높이면서도 대화 재개에 공을 들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관리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홍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장은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열망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활용하려고 한다며 김 위원장이 한국을 주적이 아니라고 직접 언급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현재 상황이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조차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역량을 군사적으로 구축해야겠다는 노력을 지금 가속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단 예봉을 무디게 하고 또 앞으로 한국의 보수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움직임도 틀림없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사전에 자신들의 그런 논리들에 대한 대응 논리를 지금 만든 거죠.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스텔스 전투기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 도입, 미한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미사일 개발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도를 넘은 노골화된 군비 현대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국제기구와 구호단체들의 다양한 지원 물품들이 여전히 북한 반입을 위해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주 유엔의 일부 물자가 북한에 들어간 것이 확인되면서 이들 지원 물품의 반입 여부가 주목됩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아동기금의 대북 지원 물품이 최근 선박을 통해 북한 남포항에 운송된 것이 확인되면서 지원 물품의 추가 반입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에드윈 살바도르 WHO 사무총장은 지난 7일 VOA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을 봉쇄한 북한 당국이 처음으로 중국 다린항에 있던 물품의 반입을 허용하겠다고 통보해 일부 물자가 남포항으로 운송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일부 인도주의 지원 물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사전 준비에 나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31일 구글 얼스가 공개한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원과 에어버스의 위성사진을 보면 남포 컨테이너 항구의 방역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대형 L자 구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연결해 큰 외벽을 쌓고 출입구를 표시해 격리구역을 만든 것 같은 모습입니다. 한 달 전인 7월 31일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왼쪽 한켠에 직사각형 모양의 작은 구역 한 곳만 보일 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20개월 넘게 국경을 폐쇄하고 있는 북한 당국의 조치로 국제사회의 지원 물품은 장기간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와 구호단체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받고도 지원 활동을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를 승인한 건수는 모두 19건입니다. 승인된 물품은 유엔기구를 비롯해 미국과 한국, 이탈리아, 핀란드, 독일 내 구호단체들의 다양한 인도주의 지원 물품입니다. 이들 물품은 승인 이후에도 북한 내 반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 제재 면제 조치가 재연장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인구기금이 북한 내 활동을 위한 자동차 두 대와 부품을 비롯해 산모와 여성에 대한 긴급 지원 물품, 그리고 세계식량계획의 영양실조와 식량안보 상황 개선을 위한 식량 등입니다. 유엔 아동기금은 결핵과 말라리아 치료에 필요한 산소농축기와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키트, 보건, 영아, 식수, 위생 분야 지원 물자를 세 차례 승인받았습니다. 또 미국 내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버들은 결핵치료 물품을, 또 샌복지재단은 평양 제3인민병원에서 사용할 엑스레이와 수술장비, 태아 모니터 등의 대북 지원을 승인받았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신종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장비와 이미 진행 중이던 함경도 내 지원 사업 관련 물자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구호단체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진단과 통제를 위한 장비를 승인받았습니다. 이탈리아는 아그로텍스파가 대북 농업지원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또 핀란드의 핀란드 교회 원조기구는 황해도 내 취약계층의 재난대응과 식량지원 관련 물자를 북한에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 대북제재위원회는 싱가포르 적십자사와 독일의 신종 코로나 의료장비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요청도 승인했습니다. 또 스위스 외교부 산하 개발협력청 인도주의 지원국도 소독용품 키트와 개인보호장비 등을 북한에 보내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한편 미국의 한 구호단체는 12일 VOA에 유엔기구들의 일부 물품이 북한에 들어간 것은 고무적이지만 자신들의 지원 물품은 여전히 다린항에 발이 묶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7일에도 선적사로부터 수송 재개 가능성에 관한 소식을 듣거나 공식 채널을 통해 해상 수송로 재개에 관한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30여 개 나라들과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고위급 화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미 정부 고위 관리는 랜섬웨어 공격의 주요 행위자인 북한의 경우 지정학적 압력에 덜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전 세계 30여 개의 나라들과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고위급 회담을 개최합니다. 미 정부 고위 관리는 12일 열린 전화회견에서 회담이 13일부터 이틀 동안 화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인도, 프랑스, 독일 등 30여 개의 나라와 유럽연합의 관계 부처 장관과 고위 관리들이 참석합니다. 미 고위관리는 이번 회담에서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국가적 회복력과 랜섬웨어 공격을 위한 지불에 쓰이는 가상화폐 오용 문제 등이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랜섬웨어 범죄자를 교란하고 처벌하는 각국의 노력도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라며 외교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내부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악성 소프트웨어의 일종으로 해커들은 이를 통해 정보기술 시스템의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암호화한 후 정보 해독이나 시스템 데이터 접근의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합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 몇 년간 다수의 랜섬웨어 공격을 일으킨 해킹 조직의 배후로 알려졌습니다. 미 정부 고위 관리는 국제 경제 시스템의 일부로 다양한 지정학적 압력에 취약한 러시아와 달리 북한은 그런 면에서 어려운 것으로 유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며 미국이 민간 부분에서 사이버 보안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요청한 건 바로 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 부처들이 랜섬웨어 공격 대응을 위해 정부가 요청하는 것을 실제로 시행하고 안보 문제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법무부와 재무부 등은 랜섬웨어 행위자와 네트워크를 교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가상화폐는 새로운 영역이고 강력한 자금 세탁 방지 등에 대한 규정이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범정부적 4개 부분의 전략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북한과 같은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전략의 4개 부분은 랜섬웨어 행위자와 인프라 교란,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회복력 강화, 랜섬웨어 지급 세탁을 위한 가상화폐 오용 차단과 랜섬웨어 생태계 교란을 위한 국제협력입니다. 이 관리는 랜섬웨어 공격 행위자는 국가적 범죄 조직의 일종인 만큼 보다 폭넓은 국제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랜섬웨어 공격 행위자들은 글로벌 사회 기반 시설과 자금 세탁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격을 수행한다며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은 우리가 랜섬웨어 생태계와 행위자 그리고 랜섬웨어 공격의 증대를 이끄는 가상화폐 불법 이용을 교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병행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랜섬웨어 공격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협력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관리는 이번 회담은 미국이 주도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미국의 계획으로만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국제적으로 주도하고 있고 많은 나라 정부들이 회담 준비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인도와 호주, 영국과 독일은 각각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회복력, 교란 가상화폐, 외교 등 특정 의제에 대한 논의를 조직하는 데 자발적으로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돌아와 숨진 오토 범비어의 부모가 미 재무부에 북한 자산에 대한 추가 공개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약 3천만 달러로 알려진 미국 내 북한 자산이 원비어 부모에게 돌아갈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지난 7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에 요청서가 제출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 문건에서 오토 원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에게 해외자산통제실 등이 차단한 북한 자산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보호명령을 요구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원비어 씨 부부는 지난 5월 31일 변호인을 통해 해외자산통제실에 정보제출용 소환장을 보내 올해 3월 31일을 기준으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거해 차단된 북한 자산을 보유 중인 금융기관 목록과 대북제재 위반 등으로 자금이 차단된 기관들의 이름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또 해외자산통제실이 2019년 4월 29일 이후 북한과의 거래를 허가한 기관들의 목록도 요청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 같은 원비어 씨 부부의 요청에 응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보 공개가 자칫 미국의 영업 비밀법에 대한 위반일 수 있다며 법원에 이에 대한 보호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호명령 요청에 일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승인을 반려했고 조만간 해외재산통제실은 문제점을 보완해 다시 한번 요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보호명령 요청을 통해 원비어 씨 부부가 여전히 북한 자산에 대한 추적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원비어 씨 부부는 지난 2018년 4월 아들인 오토 원비어가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약 5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북한 정부로부터 5억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비어 씨 부부는 북한산 석탄을 불법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된 뒤 미국 정부에 몰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호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해 이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미국의 웰스파고와 JP 모건 체이스, 뉴욕 멜론은행 등 세 곳에 북한 관련 자금 2,379만 달러가 예치된 사실을 파악하고 법원을 통해 이들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해 11월 북한 관련 자금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뉴욕주를 상대로 세부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북한 자산에 대한 회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온 상황에서 이번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을 통해 추가 자산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재무부는 지난달 미 의회에 제출한 테러리스트 자산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동결한 북한 자산을 3,169만 달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된 첫 해인 2017년 6,340만 달러나 2018년에 7,436만 달러와 비교할 때 절반 이상 수준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동결 자금 규모가 줄어든 배경은 분명치 않지만 동결 자산 일부가 해제되거나 미국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승소한 미국인들이 이 중 일부를 회수했을 가능성 등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북한 자산 압류와 의회 로비 활동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미 의회가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딴 대북 제재 관련 법안을 의결할 당시 기자회견에 나선 신디 원비어 씨입니다.
My message is to North Korea, like it always is. People matter.
북한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는 늘 그랬듯 사람, 특히 오토 원비어가 소중하다는 것이며 절대로 북한이 아들을 잊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토 원비어는 지난 2015년 12월 북한 여행길에 올랐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뒤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비어는 이후 2017년 6월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사망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 회계 연도에 최대 12만 5천 명의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는 1만 5천 명을 배정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5년 동안 수용한 전체 난민 12만 9천여 명 가운데 탈북 난민은 20명에 불과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10월 시작한 2022 회계연도 난민 수용 상한을 12만 5천 명으로 늘렸습니다. 이런 결정은 지난 회계연도에 입국한 난민이 11,411명으로 4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나온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새 난민 수용 계획을 지역별로 보면 아프리카가 4만 명으로 가장 많고 근동, 남아시아 3만 5천 명, 동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각각 1만 5천 명,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묶어 1만 명, 기타 1만 명을 배정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박해를 피해 탈출한 난민들에게 희망과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온 오랜 전통과 핵심 가치에 따라 강력한 난민 입국 프로그램 재건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2020 회계연도에만 난민 지원 등 국제 인도적 지원에 105억 달러 이상을 제공했다며 미국에 재정착한 310만여 명의 난민들은 지역사회에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공헌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난민 입국 프로그램 재건을 강조한 건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따른 대폭적인 난민 감소 때문이지만 미국 언론들은 예산 문제 등으로 목표를 실제로 달성할진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전망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회계연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낮춘 난민 수용 상한 1만 5천 명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여당인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혀 지난 5월에 상한선을 6만 2,500명으로 늘렸지만 실질적인 수용 인원은 1만 1,411명에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19개월째 미국 입국이 전무한 탈북 난민들의 상황도 개선 기미가 없습니다. 국무부 난민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은 지난해 2월에 한 명이 마지막이었고 2016년 10월에 시작한 2017 회계연도부터 지난 9월에 끝난 2021 회계연도까지 5년간 입국한 탈북 난민은 20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에 입국한 전체 난민 12만 9,501명의 0.015%에 불과한 겁니다. 국무부 자료를 보면 미국 의회가 2004년 채택한 북한 인권법의 근거에 지금까지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은 총 220명으로 한국에 입국한 3만 3천여 명과 크게 대비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한국과 미국 모두 최근 몇 년 동안 탈북 난민 입국자가 상당히 감소했다며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지난달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개최한 북한 인권 관련 팟캐스트에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북한 당국의 국경 감시 강화 조치를 꼽았습니다.
Part of the problem is that when Kim Jong-un came in, one of the things that he's done is progressively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후 국경 감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주민들에게 더 강력한 처벌과 벌금을 부과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이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부터 탈북민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며 이후 코로나 감염증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편집증에 따른 국경 봉쇄로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이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numbers have declined significantly and the North Koreans because of their paranoia about the COVID pandemic have
미국의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데 평균 2년 이상 걸려 탈북민 다수가 한국으로 행선지를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과 미국 정부가 해외에서 탈북 난민을 돕는 시민사회 단체 지원에 소극적인 점 등도 이유로 지적합니다. 킹 전 특사는 탈북 난민들이 한국과 미국에 중요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최근 상황은 유감스럽다며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할 기회를 얻도록 우리가 계속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은 최근 수확기를 맞아 가을거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경남북도 일대의 식량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북한은 한해 농사의 결실을 거둬들이는 가을거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옥수수, 즉 강냉이 수확은 9월에 끝났고 최근에는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북도에서 벼수확이 한창입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대성시 성도 남세조문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도 가을거지 준비를 간직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추수를 독려하는 기사를 싣고 올해 국가정책에서 제일 중대사는 농사를 잘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올해 작황이 평년작에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운영하는 한반도 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서는 최근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해 북한의 올해 곡물 생산량이 예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쌀과 옥수수, 감자 등 모두 440만 톤의 곡물을 생산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8월 이후 폭염과 함께 비료 부족 등으로 농사 여건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8월달 내내 폭염 기온이 꽤 높았어요. 8월달에.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안 왔죠. 8월달에.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황해도, 황해남북도, 평안남북도 거기가 곡창지 되니까 그쪽에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가을거지는 시작됐지만 북한의 식량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선 벼베기는 시작됐지만 추수는 12월이 되어야 끝납니다. 추수를 하려면 논에 물을 빼고 벼를 베야 합니다. 그 후 벼를 말린 다음 벼단을 탈곡기가 있는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그런 다음 탈곡을 하고 곡식을 자료에 담아 국가 수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시와 군에 설치된 양정사업소가 곡물을 도중에 배급하거나 판매합니다. 기계화가 잘 된 한국에서는 벼베기부터 탈고까지 모든 작업이 현장에서 콤바인 기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북한 협동농장에서는 수백 명이 달라붙어 벼를 베고 이를 옮겨 탈곡을 해야 하기 때문에 12월이 되어야 햅쌀이 시중에 나올 수 있다고 탈북민들은 말합니다. 한경남도 함흥에 살다가 2001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박광일 씨입니다.
지금은 거의 인력이 동원돼서 40일 내지 많게는 60일까지 그 낫을 가지고 가위급이라 하는 경우가 요즘은 기본적입니다.
북한에서 식량난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요인은 쌀 가격이 올라 주민들이 식량을 구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Because people have to eat. So there's a market for rice that has a much higher price.
북한의 배급 제도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현재 배급을 타는 사람들은 당 간부나 보위부, 교원, 안전원 같은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주민들은 개인 장사를 하든지 각자 돈을 벌어 장마당에서 쌀과 옥수수를 사 먹습니다. 4인 가족이 1인당 쌀을 500g씩 먹는다고 치면 하루 한 세대에 필요한 양은 2kg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는 60kg이 필요합니다. 종전의 장마당 쌀값은 킬로그램에 4,000원 선이었습니다. 따라서 한 가족이 장마당에서 쌀을 사려면 한 달에 24만 원이 필요합니다. 미화로 $30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7월 들어 쌀값이 크게 올랐다는 겁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에 따르면 북한의 쌀값은 7,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과거 24만 원이었던 한 달 식량 구입비가 두 배 가까운 42만 원이 된 겁니다. 과거처럼 개인 장사가 잘 되면 중간층 주민들은 이 정도 돈은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장사를 하려면 중국에서 물품이 들어와 시장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북중 국경 봉쇄 이래 21개월 넘게 중국에서 물자 반입이 끊겼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돈이 없어 식량을 사 먹기 힘든 실정이라고 북한 지인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는 NK 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는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돈을 벌 길이 없는 거예요. 중산층이랄까요? 중가운데층 그런 가족들도 전혀 이제 신사알밥 못 먹고 이제 옥수수로만 기니를 연다는 그런 소식을 저는 알고 있어요.
실제로 돈이 없는 북한의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값이 싼 옥수수로 끼니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북한에서 옥수수 가격은 쌀값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10월 1일 북한의 쌀값은 5,600원인 반면 옥수수 가격은 3,000원입니다. 옥수수 수확이 9월에 끝났는데도 가격이 여전히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주민들이 쌀 대신 비교적 가격이 낮은 옥수수를 사고 있다는 뜻으로 기근의 신호라고 브라운 교수는 말했습니다.
So whenever it gets corn gets higher than 2-1 like right now. That probably means a little bit of some hunger because people are substituting corn for rice.
특히 함경남북도와 양강도, 자강도, 강원도 일대는 연말까지 식량난이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산이 많은 곳으로 그동안 중앙의 공급보다는 중국과의 공식, 비공식 무역으로 식량을 조달해 왔습니다. 따라서 북중 국경 봉쇄가 풀리지 않는 한 함경남북도의 식량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권태진 원장은 말했습니다.
양강도부터 그 함경남북도 뭐 주로 거기가 해당이 될 텐데 사실은 중국에서 그 식량이 건너와야 되거든요. 예년 같으면은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국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공급을 한다 해도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하도층은 뭐 그 식량이 돌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배급도 안 되고 지하계층은 사 먹어야 되는데 특별한 지금 그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식량난이 적어도 연말까지는 그대로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15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식량난을 공식 시인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은 시장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지난 6월 8일 국회 보고를 통해 북한 당국은 쌀 가격을 4,000원, 옥수수는 2,000원이 넘지 않도록 통제하고 이를 어기면 총살하겠다는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시장 통제는 부분적인 효과를 내는 데 그쳤습니다. 쌀값은 7월 들어 6,000원대로 떨어진 이후 줄곧 5,200원에서 5,600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농업을 오래 관찰해온 권태진 원장은 북한 당국이 재고가 부족해 쌀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곡물 가격을 잡으려면 당국이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주요한 그 중요 시장마다 식량 공급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시장 가격보다는 좀 낮은 가격으로 식량을 이제 당국에서 공급하기로 했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근데 그게 당국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별로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가격을 낮추기는 역부족이죠.
북한의 식량난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주요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지난 8월 10일 남북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었던 북한은 10월 4일 통신연락선을 다시 복원했습니다. 미국의 원로 한반도 전문가인 한미연구소 레리닉시 박사는 북한이 식량 지원을 바라고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they are desperate for some kind of aid. They think they may be able to get from South Korea. This would include food aid.
전문가들은 남북 통신선 연결이 남북 간 대화와 정상회담 그리고 대북 식량 지원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전쟁에서 중공군과 맞서 싸우다 전사한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 병사의 공로를 재조명했습니다. 미국은 1951년 이 병사의 용기와 희생을 치하해 최고 등급인 명예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가 원주민의 날인 11일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원주민 출신 미첼 레드클라우드 상병의 공로를 재조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매주 월요일 소식지를 통해 대통령이 군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명예훈장을 받은 병사 중 한 명을 선정해 공로와 업적을 소개합니다. 국방부는 미첼 레드 클라우드 상병은 대담함과 용기 그리고 자기 희생으로 명예훈장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클라우드 상병은 1925년 위스콘신주에서 원주민 호천크족 집안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클라우드 상병은 당초 해병대 소속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전쟁이 끝난 뒤 제대했지만 한국전쟁이 터지자 육군으로 재입대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 당시 제24 보병사단 제19 보병연대 소속이었던 클라우드 상병은 북한 청천간부금 1, 2, 3고지에서 전방에 매복해 적군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해 11월 중대 지휘소 바로 앞 언덕능선에 진을 치고 있던 클라우드 상병은 기습하려는 중공군을 포착해 즉시 자동 소총으로 부대에 경보를 울렸고 적군은 클라우드 상병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클라우드 상병은 총에 맞아 쓰러졌지만 나무에 팔을 감아 다시 일어서 소총을 나무에 고정하고 계속해서 적을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총상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미 보훈부에 따르면 클라우드 상병은 당시 최소 8발의 총상을 입었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클라우드 상병이 소속 부대가 긴급히 적군의 공격에 대비해 방어선을 재편성하고 강화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충분히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동료 병사들을 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장에서 수습된 클라우드 상병의 유해는 한국의 유엔군 묘지에 묻혔다가 1955년 3월 고향인 위스콘신주 데코라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미국은 1951년 4월 3일 2차 세계대전에서 군을 지휘한 오마르 브래들리 장군을 통해 클라우드 상병을 대신해 그의 어머니에게 최고 등급의 명예훈장을 전달했습니다. 1956년 미 육군은 클라우드 상병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한국 내 미군 기지 중 한 곳을 캠프 레드클라우드로 명명했고 이 명칭은 2018년 기지 철수 전까지 계속 사용됐습니다. 1999년 미 해군은 신규 취역한 왓슨급 수송함에 레드클라우드 상병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은 다양한 군사시설과 공원에 붙여진 이름을 통해 클라우드 상병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지원입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대체로 흐리고 평북 북부와 함경 북부 낮 동안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5도, 낮 최고 8도에서 24도. 바다의 물결 동해는 0.5에서 1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 남북도, 자강도, 황해 남북도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평양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 신의주는 흐린 가운데 최저 13도, 최고 19도. 강계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주 개성은 흐린 날씨로 예상됩니다. 해주 최저 15도, 최고 23도. 개성 최저 15, 최고 23도. 함경 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흐린 날씨로 예상됩니다. 장진 낮 최저 기온은 4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 해산 최저 7도, 최고 14도. 선봉 최저 10도, 최고 18도. 원산 최저 12도, 최고 24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서해는 흐린 가운데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는 0.5m, 오후에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열린 주요 20개국 G20 화상정상회의에서 아프간에서의 대테러전 공조와 인도주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이번 회의는 대테러전 공조 노력과 국제인도주의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건설적인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또 미국은 아프간 상황에 대처하고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적, 인도주의적,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는데 계속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아프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역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키 대변인은 미국은 이미 단일 국가로서는 가장 큰 기여국이라며 올해 들어서만 3억 3천만 달러를 지원한 점을 거론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계속해서 아프간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은 핵심적인 지원을 조달하기 위해 다른 기여국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아프간의 정세를 폭풍으로 묘사하며 당장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전 세계가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기 이전 아프간 정부는 지출의 75%를 국제적 지원에 의존했지만 현재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지원을 중단하고 아프간의 자산을 동결하는 상태입니다.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들에게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 육로를 다음 달 재개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복수의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멕시코 간 육로 이동은 필수적인 여행자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통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에 따라 다음 달 초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에 한해 육로로 국경을 건너는 미국 입국이 허용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또 내년 1월 중순부터는 그동안 육로 입국을 허용해온 트럭 운전자 등 필수 여행자들도 백신을 완전히 접종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이번 방침은 지난달 미국 정부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 대한 항공 여행 제한 완화를 다음 달에 적용하기로 한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AP통신에 항공과 육로 여행 통제 완화 방침이 다음 달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 전력난 심화로 물가 상승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간장 제품 제조사가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오늘 포샨 하이티엔 조미룡 식품사가 자사 제품을 이달 말까지 최대 7% 올리기로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서 벗어나려는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오는 25일부터 자사의 간장, 굴소스 등 제품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BBC는 최근 중국의 전력 가격 상승과 석탄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중국 내 물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최대 석탄 생산지인 산지성의 홍수로 탄광들이 일시 폐쇄되면서 중국의 전력난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석탄 가격은 4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바 정부가 어제 반정부 시위를 추진하는 시민단체들의 집회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다음 달 15일 정부의 폭력을 규탄하고 변화를 호소할 목적으로 쿠바 내 15개 주 가운데 6곳에서 집회를 추진 중이었습니다. 이 집회는 지난 7월 11일 쿠바 내 50개 도시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반정부 시위의 후속 성격입니다. 이와 관련해 쿠바 정부는 성명을 내고 집회 주도자와 대표들 일부는 미국 정부가 자금을 후원하는 체제 전복 목적의 단체들과 연계돼 있다며 승인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쿠바 정부는 또 시위가 쿠바의 정치 체제를 바꾸기 위한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발효한 새 헌법에서 현재의 사회주의 체제가 불가역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며 이 같은 시위는 불법적일 뿐 아니라 도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집회와 시위의 권리 보장을 골자로 한 새 헌법 56조를 근거로 들며 반박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군사반란으로 추출된 원민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군사반란 당일 군부가 자신의 사임을 협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미국 CNN 방송 등은 원민 전 대통령이 전날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선동죄 재판특별법정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변호인의 말에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원민 전 대통령의 증언은 앞서 군사반란 혐의 자체를 부인하며 권력은 합법적으로 대통령 대행에 의해 군부에 의해 이양됐다는 군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원민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외신 기자들에게 쿠데타 당일 오전 고위 장교 두 명이 대통령 관저로 들어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지만 원민 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내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